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용모가 이제 변화산에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초월적이고 신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뜻깊은 계시로 간주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기술하기 전에 이제 그 앞에 장을 보면 이제 8장이 나오잖아요. 8장의 배경을 우리가 참고하고서 9장의 변화산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산 사건 엿새 전에 가이사랴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도 같은 기사가 있는데 그 평행절을 보면은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말씀이 더 붙어서 나와요.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론의 꽃입니다. 기독론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다가 하나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아주 최고로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항변을 하죠. 아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무슨 말씀이시냐.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가피한 구원의 방법인데 그것을 막는 것은 본의 아니게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초시키는 일이다. 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과 관련해서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소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부귀영화가 올 것으로 믿었어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권을 확보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으로 낙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관은 굉장히 통속적이었어요. 세속적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죠. 무슨 의미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재례종교, 우리나라의 재례사상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복의 개념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사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재례종교의 개념은 기독교 복음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와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복받는 삶이라. 현대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전해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삶은 강조하지 않아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제 고난을 강조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가 당연시되었고 성도의 고난이 보편적인 체험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요즘과 달라서 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강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도 많고 뭐 교인수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교회가 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오히려 무척 허약하죠. 성도들 사이에 당시에는 진정한 사랑과 나눔이 있었고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라는 걸 깨닫고서 그걸 알고서 즐거워하고 세상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세속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조심해야 돼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환영할 일이고 좋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교회 성장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수적인 양적인 확장에 마음이 빠지면은 위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점차 세속사상이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타고서 같이 들어와요. 세속문화가 들어와요. 교회에서 그것이 걸러지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세속사상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그치고 교회에 돈이 쌓였어요. 성직자들이 큰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제 중세기 때 얘기죠. 성직자들이 대우를 받고 교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어요. 교권주의가 형성됐습니다. 뭐 교권주의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행위구원을 전하는 다른 복음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물론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선행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 중심의 자선 수익을 늘리는 하나의 허울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대부분 이런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사상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복음의 진리에 눈이 뜨인 분들, 영적으로 각성이 된 사람들이라면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보고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 개혁을 외치는 곳에서까지 부패가 침투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지도자들도 줄줄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교회의 장래가 참 어둡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골로새서 강해설을 냈는데 제목을 교회의 장래는 어두운가라고 붙였죠. 어둡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반문이에요.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볼까? 그것은 골로새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나오는 변화선 사건에서도 그 근거를 찾고 메시지를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제시하겠다, 도와주겠다, 확신이 굳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은 그 깊은 뜻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더 높고 더 깊은 확신의 광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 깊이를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죽는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거기서 무너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 도우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 예수님의 신부가 정체에 대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야말로 최고 정점의 고백을 한 후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 더 깊은 계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세길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개의 그 기독론 본문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바꿔가면서 회중이 함께 낭송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서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들도 변화산에 해당하는 영적 계시의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드러나신 자신을 계시하신 걸 보고 아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진심으로 믿고 말로만 그냥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모산에서 본 것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에서 예고된 그 신적 속성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뭘 봤냐면 모세를 봤어요. 엘리야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이 사람들 죽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은 모세, 죽지 않은 엘리야를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 수백,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사람이 없죠. 그 당시 세대 빼놓고는. 더구나 죽은 다음에 그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그들을 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장면을 또한 듣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중개자였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을 때, 다 바알 숭배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했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지자들을 다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고됐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세상에 오셨고 곧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확인시켜준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 계시의 절정이다. 또 최고의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때 그 하늘에서 들린 소리를 들었죠. 그것을 연상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어떻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원래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성경의 말씀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왔죠. 모세가 말하기를 장차 나와 같은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에게 주는 주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에 대한 모세와 선지자들과 그 메시지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대동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인이 된 것이다. 구약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효했던 지침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유일한 권위를 행사하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에 가려졌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마태복음의 평행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구절입니다. 물론 계시가 끝났으니까 엘리야 또 모세가 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뜻이겠느냐. 여기서 시사하는 다른 의미를 우리가 포착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만 따르고 섬기한다는 거죠.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고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름에 가려졌어요.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고 모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고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희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 그 믿음의 결핍 때문에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도 못했지만은 또 다른 그 백그라운드도 있어요. 그 뭐냐면 1세기 때에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함께 부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근데 그와 같은 아이디에 비춰볼 때 예수님 말씀 너무도 안 맞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을 한다 하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도무지 수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시고 그들은 남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할 텐데 왜 자기들은 부활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만 혼자 부활하신다고 그러냐. 아마 이 제자들은 그 변화산 사건 이후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가 혼자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한 그 말라키 선지자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말라키 4장 5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을 해서 언급한 선지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엘리야가 마지막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죽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구절에 기반해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은 이 예언이 방금 변화산에서 본 그 엘리야 그 모습으로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산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 말씀이 변화산에서 성취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거냐면 아니야. 환상 중에 본 그 엘리야가 아니다. 엘리야의 정신과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었고 예언된 그 사람이고 이미 왔었다. 그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십자가 구원은 인자의 고난으로 성취된 것이다. 그의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뭐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됐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 그러니까 죽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정신과 사명으로 세례 요한이 이미 왔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로 가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죽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자의 길이 아직은 승리의 영광으로 보상되는 때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날인 거 꿈꾸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런 문맥에서 변화산의 의미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아직도 혼란하고 아직도 확신이 결여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혀주고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비한 격려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때 다 산산조각이 날 건데 그 무너지는 제자들을 붙잡아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용기를 내고 격려를 받고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의미를 확고하게 깨닫고 믿어야만 그 다음에 영광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래야 복음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퍼질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사역의 후견인들이다. 그것을 이어갈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변화산에 데려가서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우리들도 예수님의 신분과 영광을 상기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변화산 사건은 하나의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드러난 그 신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한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포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격려가 되어야 되고 그런 뜻에서 교회의 장례는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인실은 보면 진짜 암담하고 한심해요. 우리가 이런 때 교회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가 썩었다는 것을,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교회가 만문신을 섬긴다는 것을, 우상숭배의 경계가 됐다는 것을, 특권층의 놀이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해결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속의 사상과 물질주의에 넘어가서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됐으니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지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말들을 그렇게 울리도록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의 핵심에 아직 젖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악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면서 베네핏을 받는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맛에 그냥 넘어간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믿으면서도 느끼질 못해요. 왜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곧 구름에 덮여 보이지 않은 것은 그들을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의존하고 살아요, 사실상? 교회도 보면은, 우리가 뭐 교회를 하니까 교회 얘기를 합니다만은, 교회가 의존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돈을 또 의존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보니까 돈이 진짜 파워가 있잖아요. 큰 교회당도 짓고 돈이면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 다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사람을 의존하고 돈을 의존하고 그 중에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엘리야와 우리의 모세입니다. 우리의 모세와 우리의 엘리야들은 다 구름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변화산의 계시가 살아납니다.
아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웅시하거나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하고 존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해요. 종들의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는 여러분 영웅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의 하나는 영웅 숭배 때문이에요. 잘난 사람들에게 쏠리면 예수님이 가려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의존하고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사람 보고 교회 다니게 됩니다. 건물 보고 교회 다니게 돼요. 여러 가지 이익을 생각하고 교회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려지고 예수님 보이지 않고 예수님 나에게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확고하게 믿지 않고도 교회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죠. 지도자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죄가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클 수 없고 예수님보다 엘리야가 더 클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회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보다 클 수 없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여러분 강조했듯이 예수님 플러스 nothing 이라야 합니다. 다시 시편 16편 2절에서 이미 말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지나가도 없어요. 교회당도 없어도 좋고 교인들도 다 어디를 갔어도 괜찮아요. 교회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영화, 모든 재산, 모든 이런 것들 내가 신뢰하는 거 다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만 계신다면.
아멘.
예수님만 확고히 믿는다면.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붙잡고 있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변화산에는 인간 영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사후에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입증하는 거예요. 먼 옛날에 다 죽은 사람들인데 살아있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교제했죠. 아, 뭐 죽은 시체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습니까? 우리도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다른 죽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계속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신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되고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커서 그 옷까지 다 통과해서 비쳤죠.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서 곧 순환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분은 가난한 어떤 한 목수의 아들로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다가 그냥 십자가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실패했다.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광이 닿을 수 없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신분을 매일 묵상을 하면서 이 같은 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같은 분이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이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변화산은요 내려와야 하는 산이에요. 변화산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좆사오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좆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구름에 다 덮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소원을 여기가 젖소하니 하는 말을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을 치우라 이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초막 아이디어 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젖소하니 여기서 계속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했지만은 근데 사실상 변화산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 누구보다도 원했을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왜요? 자신의 신적 본질의 광채가 드러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를 대동하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 나는 머물러 있어야겠다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하산하셨습니다. 내려오셨어요. 여기가 좆사오니 그냥 머물러 살자는 것은 변화산 계시의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경우는 변화산 체험이란 것은 십자가 순환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였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격려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런 환상을 보고 내가 좋아서 나 스스로가 격려가 돼가지고 여기 초막 세계를 짓고 영원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주어진 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의 진리를 적용해야 하는 하산의 세계예요. 저 아래 있는 땅의 세계입니다. 왜 하산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려오지 않는 산정에서는 십자가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승천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님을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환상을 깨고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산정에서 신비한 체험을 갈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 산정에 계시라는 것은 한갓 잠깐 동안 있었던 그런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눈으로 그냥 잠시 볼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 합니다. 부활 영광은 산정의 계시에 머물지 않고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을 받는 낮은 평지로 내려와서 악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압하는 자들에게만 체험되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산은 문자적이고 실체적이며 역사적인 체험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은 구약 역사와 무관한 그런 어떤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신약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연장이고 그것의 완성이에요. 구약 역사의 거장들이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신분과 십자가 사게 된 증인이 됐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시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바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또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도 세 명의 제자도 실제로 목격한 사건입니다. 온전한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초림처럼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에요. 온전한 영광, 온전한 능력, 온전한 구원은 인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얘기해 주시고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예고하시고 그 안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삶 속에서 일으킨다 이거예요. 어떤 신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죠.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 안에서 구원 활동을 전개해 오셨어요. 첫 세대 사도들은 기독교 복음의 근간이 되는 이벤트들을 다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을 다 들었고 부활사건, 십자가사건, 이거 뭐 변화산사건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벤트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 처음에는 산전계시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변화산에서 목격한 예수의 신성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 후서에 보면 1장에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속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주인공으로 오셨다. 그래서 동등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확신하고서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변화산 사건의 체험을 기록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박해를 받거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생각하고 변화산 사건을 생각함으로써 그 뜻을 새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잘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겠어요. 역사에 굳게 뿌리를 둔 기독교의 진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더욱더 더욱더 드러내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면 진심으로 주는 우리의 주님이시니 주위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능력을 설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